우리 마지막에 함께 말씀 읽으신 것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느 날 얼마 전에 저희 아는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찬양 단체에서 어떤 싱글 음반을 내서 이제 그 음반을 좀 저에게 소개하고자 연락을 한 거예요. 제목은 중보자라는 찬양이었고, 이제 저는 이제 의리가 있어서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그 곡을 듣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배경음악 삼아서 계속 그 찬양을 듣는데요. 계속 듣다 보니까 가사 하나밖에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5분 40초간의 그 찬양 시간 동안 약 2분에서 3분 정도 계속해서 이 한 문장만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는 흔들리지 않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라는 이 말을 참 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며 또 찬양의 거의 절반의 시간만큼, 예를 들어 제가 뭐 1시간을 차로 이동을 했을 때 30분 동안은 주는 흔들리지 않네라는 계속 그 가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뭐가 그렇게 안 흔들릴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 몇 번의 반복을 거치고 계속해서 이 찬양을 듣는 동안 주는 흔들리지 않네라는 이 문장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또 문장이 들리게 되더라고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주님, 예로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주님에 대한 고백이 이 한 문장 주는 흔들리지 않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또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단단함,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단단함과 여전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인데요. 마지막 절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 읽으시다 보면은 아마 앞에서 나오는 본문, 이제 11절 상단부에 나오는 부분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보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인데,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을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텐데 도대체 아직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앞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을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의 축사를 하셔서 예수님께서 4천 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신 이후에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다가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서 힐난하다라는 말은 원문에서 논쟁하다, 토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냥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마치 예수님께 막 따지듯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어떤 주제를 놓고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논쟁을 하는 와중에 주제는 아무래도 보니까 표적이라는 것 같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과 또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를 왜 왔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표적을 일으키시며 다니시는 동안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들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고 배워왔던 신학적인 관점들과 좀 다른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 기회에 가서 좀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한 예수님을 추방하고 몰아내고자 지금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논쟁하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도 다른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는 표적, 이적, 징조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흔히 초자연적인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를 증명해내는 사건. 이 사건을 딱 볼 때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아 저것은 신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표적을 행해 오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당장에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만나기 직전 상황에서는 이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표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것들 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어도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 눈에는 차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뭘 원하고 있는 걸까? 톰 라이트 주석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요청을 일종의 표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 자체가 지금 일종의 표적으로 보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설명인데요.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의 토라, 모세오경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믿고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나 그런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이 요청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우리 유대인이 보기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인정할 만한 그런 표적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표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신현우 교수님의 저서를 참고해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다른 성경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표적인데 외경인 마카비서에 이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전력적인 열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열쇠를 뒤집어 엎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담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군사적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게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능력, 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시적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요청하고 있는 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표적을 일으키면서 참 신기한 일들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정말로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우리 유대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로서 다시 발돋움할 수 있게 그리고 그 가운데 굳건한 왕이 되고 강력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이 군사적인 표적을 통해서 군사적인 메시아로 우리에게 올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다 눈치를 채시고 깊은 탄식과 함께 이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지금 마가는 이 기록에서 생략을 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다가 살아나온 것? 아니면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겨우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배가 가는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정확하게 이동한 것? 이게 요나의 표적이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너무 당연스럽게도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지금 이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을 열심히 걸어야 다닐 수 있는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요. 이미 지금 요나의 태도에서부터 그가 얼마나 건성건성으로 말씀을 전했을지 상상이 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마 크게 외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딱 요 정도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냥 한 바퀴 그냥 하루 만에 쭉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요나도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억지로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라도 여길 보내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쨌든 하긴 하는데 이 건성으로 전했던 이 말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뒤집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말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왕이 그 성읍 가운데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과 짐승마저도 배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다라고 나와요. 온 백성이 짐승마저도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이거를 본 요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와, 하나님, 참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도 하고 자비롭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참 이렇게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거둘 만큼 그렇게 좋은 분인 것을 제가 이제 알았네요 라고 빈정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화를 표출하면서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요나를 화나게 했을까요? 요나가 지금 그렇게 화가 나서 이제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성을 바라봅니다. 근데 태양이 너무나도 뜨거워요. 근데 그 태양을 가릴 수 있는 커다란 박넝쿨 하나가 자라더니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팔팔 끓는 그 마음이 그냥 그 시원한 그늘 때문에 싹 녹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분 좋게 그곳에서 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순식간에 어제 그렇게 크게 그늘을 드리워줬던 박넝쿨이 순식간에 그 다음날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또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지금 이걸 가지고 화낼 일이냐? 네, 하나님, 제가 화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제가 화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박넝쿨 네가 심었냐? 너의 힘으로 길렀니? 아니죠. 너는 그렇게 네 힘으로 기르지도 않고 너의 손을 타지도 않은 그 박넝쿨 그리고 단 그 하루 그 한나절의 시간 동안 너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그 박넝쿨마저도 네가 이렇게 아깝고 아꼈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물며 나는 지금 저 성읍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과 짐승들이 있는데 나는 저들을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니?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를 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했더니 넌 그걸 가지고 화를 내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마무리가 되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럼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스리시며 우리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민족주의, 유대주의로 똘똘 뭉쳐있던 이 요나의 신앙의 틀을 깨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거절하고 계시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요나랑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주의,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서, 또 이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군사적인 이 메시아관, 군사적인 표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향하여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세대의 다른 백성들마저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왕이 될 메시아를 찾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군사적인 표적을 요청했을 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헤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누룩을 얘기를 하죠. 누룩이 그 밀가루에 들어갔을 때 그 밀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그 누룩의 영향력, 그 영향력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그 영향력 가운데서도 좋지 않은 영향력, 악한 영향력, 그런 영향력을 표현하고자 할 때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삼가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영향력, 헤롯의 악한 영향력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뭘까요? 지금 갑자기 헤롯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바리새인들은 유대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헤롯은 로마에서 온 이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이 둘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극일 것 같은 그런 관계이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그 표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군사적인 표적을 요구하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봤다면 지금 헤롯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경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죠. 예수라는 사람을 유대민족의 영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입장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상을 예수님으로부터 원했고 이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영웅이 될 상을 경계를 했던 것이죠. 자, 이들의 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들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영향력, 그들의 그 누룩들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3절 그리고 15절 사이에 좀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가 끼어져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신 이후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지금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고 그래서 지금 겨우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왜 떡 가져오는 걸 잊었을까? 칠병이어 때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좀 챙기는 걸 잊었나? 라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기록들을 적어놨을까라는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신 후에 그래서 본문에서는 전해지진 않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열띤 토론과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매장시키든지 아니면 그에게서 군사적인 그 표적을 좀 발견하고자 아주 열띤 논쟁을 펼쳤겠죠. 그리고 그것이 맞춰진 이후에 서둘러서 자리를 떠나다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양이 굉장히 작고 또 이 마가복음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일생의 사역들을 좀 압축해 놓은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그냥 서두르다가 떡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이 들어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료를 찾다가 좀 의미 있는 해석을 찾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떡을 잊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잊었음에라고 해석되는 에필란타노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70인역에선 지금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잊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냥 잊어버렸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취해보면 14절의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다 놓고 떡 하나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하나 겨우 가지고 온 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16절에 그 하나 있는 것마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의도일까? 제자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떡을 다 놓고 오고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오고 또 심지어 그 하나 가지고 온 것마저도 예수님께 우리 떡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놓고 온 떡은 어떤 떡이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칠병이어를 통해 먹고 이제 남은 떡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일곱 광주리가 남았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때 지금 이 4,000명의 무리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마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지금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갈릴리 호수 동편입니다. 그리고 8장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그 무렵이라는 말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칠병이어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의 동편 이 지역이 의미하는 것은 그곳에는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자, 그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 동쪽이었다라는 부분만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요. 제자들의 반응에서 참 재미있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향이고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이 갈릴리 호수의 서편입니다. 아까 동편이었죠. 지금은 서편에서 이 오병이어를 위한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의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무리들이 배가 고플까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먼저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8장에서 위로 가보시면 4절 말씀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시고요,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4절 말씀,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앞전에서 벌어졌던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사뭇 제자들의 태도가 많이 다르죠.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들을 계속해서 보고 체험하면서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에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를 이미 보내시면서 제자들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까지 다 보내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 영혼의 소중함과 예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이 4천 명의 무리들을 보면서 지금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전혀 관심 없는 태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런 무관심을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생각하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무리를 이렇게 관심 없이 어떻게 보면 냉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무리 가운데는 수많은 이방인의 무리들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층 더 신빙성을 더해주고 지금 이 칠병이어 사건은 지금 그 갈릴리 호수 동편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그러면 아까 오병이어는 갈릴리 호수 서편 유대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뭔가 조금씩 윤곽이 보이게 되죠. 자, 그렇게 이방인이 섞인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칠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가 남죠? 일곱 광주리가 남죠. 이 칠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떠올리면서 이방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숫자 4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3을 더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함을 드러내는 숫자가 7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을 취하시죠. 그렇게 세상이 7일 가운데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어에서 남은 12바구니에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의 열두 지파, 곧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을 의미하고 있겠죠. 자, 다시 본문 14절로 돌아와서요. 칠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남아있는 일곱 광주리의 떡은 어떤 의미로 와닿고 있을까요? 일곱 광주리의 떡. 아까 좀 냉대했던 그 4천 명의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남은 떡들이었습니다. 이 일곱 광주리가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품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 그들마저도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도 표적을,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예수님의 별로 탐탁치 않은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이 일곱 광주리였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게 별로 탐탁치 않았던 거죠. 우리만 소유해야 하는 이 구원,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민족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10절을 보시면요,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칠병이어를 경험한 뒤에 갈릴리 바다의 서편으로 추정되는 달마누다라는 곳으로 가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끝난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동편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함께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이 떡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이 떡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을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또 그들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떡을 챙기지 않았던 거예요. 아, 못 챙겼네 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떡을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유대인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면서 예수님께 군사적인 표적을 요구하고 있고 헤롯은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의 흔적을 보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이들과 비슷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러한 참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떡에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걸로 알아듣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수근수근대면서 의논을 합니다. 어떡하지? 어쨌든 떡을 좀 놓고 오기는 했는데 다시는 그런 기적과 이방인들 향한 사역이 조금 안 됐으면 좋겠어서 좀 떡을 놓고 왔는데 그래도 좀 먹을 게 필요해서 하나를 가져오긴 했는데 저 누룩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떡이 들킬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선 떡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이렇게 소곤소곤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제자들은 그 떡을 의도적으로 가져오지 않았고 하나 챙긴 것마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었죠.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 마가복음 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떡 다섯 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일곱 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5병이었 때 남았던 12광주리와 7병이었 때 남았던 이 7광주리가 혹시나 우연히 그런 숫자에 맞춰져서 남진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완전히 벗겨주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숫자 가운데 이 숫자들을 지금 강조하시면서 12광주리, 7광주리를 남기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10인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들을 이야기하고요. 7은 가나안의 7족속, 이방민족, 또 더 나아가서는 동서남북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숫자 7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남은 떡의 숫자, 이 광주리의 숫자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아무래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군사적인 메시아, 내 희망, 내 소망을 이루어줄 메시아, 적어도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겠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본받아야 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떠올리곤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다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 그 선포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듣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린 때론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잘못된 생각들이 그 틀이 깨지지 않았을 때죠. 자신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가장 우선시 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의 틀이나 편견이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들 때문에 참 어리석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왕이 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붙잡고 있는 이 떡 한 덩이 주머니에 쥐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내 고집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입술로 막 고백을 하는데 내 모습은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서 교회당 밖을 나가게 되면 냄새나고 어려운 일들은 남에게 맡기고 힘든 이웃들은 외면하고 어려운 일들은 피하게 되고 나 혼자 도도하고 세련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자들처럼 내 생각과 아집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언제까지나 그 군사적인 그 표적을 기다리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언제까지나 우리의 부와 명예를 채워줄 메시아, 나에게 합격과 성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 앞에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련된 교회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마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두근대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나 혼자 도도하고 주님 앞에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세련된 신앙이 아니라 내 이웃과 옆 사람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요구하고 기대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아직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내 고집과 내 아집, 나의 편견과 생각의 틀을 이제는 그 떡 하나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손으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이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이 사랑을 어떻게 베풀까, 매일매일 이 사랑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까, 매일매일 내가 받은 이 사랑 어떻게 주 앞에 표현할까,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주 앞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그런 우리 3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내 안에 발견한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나의 즐거움보다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삶을 달려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을 때 주님 제자들의 지금은 이 부족하지만